현실의 압박감에서 해방되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숨가쁜 하루하루를 삽니다. 우리나라는 애들도 바쁩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애들이 없습니다. 백수도 과로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들 바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쁜 것 같아요.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인을 세계 최고의 일벌레로 꼽았습니다. 이 미국, 영국 같은 서구 선진 국가들은 보통 9-5, 9시부터 5시까지 딱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개인 여가 시간을 갖는데, 한국의 직장인들은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밤 11시, 11시는 되어야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녀오는 게 아니고 집에 다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한국의 직장인들은 공휴일과 주말에도 특하면 상사의 호출을 받아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간부직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휴식이 없는 상태, 참 안식을 찾지 못하는 분주함으로 늘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대의 사고들이 이 피로와 수면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다들 바쁘고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수고한다는 헬라어 말은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게으름도 안 피우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루지를 못해서, 100% 이루지를 못해서 이렇게 피로가 누적된 상태를 뜻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말은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서 아주 피곤한 탈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마 우리 모두를 가리킬 것입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와 그 열매로 인해서 이 노동의 압박감에 시달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벌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일은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일하시는 분이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식물과 사람을 창조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일하셨고 또 아담에게도 이 에덴 동산 전체를 관리하고 관장하는 큰 일을 주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용인 에버랜드 같은 거대한 거를 혼자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 이름, 동식물들 100만 종이 넘는 동식물 이름 다 짓는 거니까 아담도 굉장히 바빴어요. 지적, 감성적, 육체 노동자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각각 독특한 재능과 열정과 성격을 주셨는데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시키기 전에도 하나님이 일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는가를 보시고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우리의 일은 먹고 사는 생계수단 이상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직장 잃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만은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우리는 일 속에서 찾게 마련이에요. 정말 자기의 은사와 열정에 맞는 일을 찾으면 거기서 땀을 흘리면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돕니다. 그러므로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 왜 인간에게 고통이 되었는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딱 나가면 막 맹수들도 딱 다 그 권위에 복종했어요. 자연 환경이 거기에 복종했어요. 그런데 범죄 후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들이 다 대들어요.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자연 환경이 다 거슬러요. 자연과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연을 극복해야 되는 피곤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출근했고 신이 나서 일을 했는데 마치 순풍을 등에 업고 일했다면은 범죄한 뒤에 아담은 역풍을 거슬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전과 장애물과 맞서 싸우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아사간 것을 만든 것은 일이 아니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권위를 상실해서 이제 일이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일의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우리 모두에게 아담의 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의 기쁨보다는 일이 부담이 되고 먹고 사는 짜증나는 수단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 나쁘게 부채질한 것이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도록 막 만들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분명한 인생의 핵심 목표를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치이는 대로 상황에 끌려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은 한 농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농부는 아침에 시장에 가서 트랙터를 사갖고 와가지고 밭을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그가 이제 자기 목장 길을 걸어가다가 그 목장 그 펜스에 몇 군데가 망가진 것을 보고 아 이걸 누가 망가뜨렸지? 이거 내가 고쳐야겠네. 그래가지고 트랙터 사러 읍내 가려던 걸 잠깐 멈추고 가서 그걸 이제 고쳐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고칠려니까 이제 망치와 못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로 들어가다가 창고 벽 한 군데가 또 금이 간 걸 발견합니다. 아, 이 금이 간 것을 이 시멘트로 메꿔야겠는데 우리 집에 시멘트가 없으니까 또 이웃집으로 갑니다. 이웃집을 가다가 또 꽃밭을 보니까 꽃밭에 물을 안 줘갖고 또 꽃들이 시들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꽃에 물 주려고 또 물통과 이 물뿌리개를 가지러 또 가다가 아, 외양간에 메인 젖소가 젖이 퉁퉁 불어 있는 거예요. 젖을 짜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급히 들어가서 열심히 젖을 짜고 나오다 보니까 돼지 먹이 안 준 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가서 또 돼지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 외양간 청소가 너무 오래 안 됐다는 생각에 또 물을 끓여서 외양간 대청소를 또 합니다. 결국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즈음에 농부는 아침에 결심했던 트랙터 사오는 일은 시작도 못했다는 아름답고 슬픈 얘기죠. 이것은 우선순위 없이 정신없이 상황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이 그래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스케줄을 이것저것으로 정신없이 채우게 하고 상황에 끌려다니다가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게 하고 계속해서 일하는데 속으로는 뭔가 항상 부족한 듯한 항상 찝찝한 기분으로 퇴근하고 그런 부족한 마음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휴가를 가가지고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는 경쟁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내가 뭔가 계속 하고 있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왜 놀이터 애들이 없느냐? 엄마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이렇게 뱅뱅 돌려서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돌리냐면 정말 이 아이의 특성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을 기도해 보면서 키우려는 게 아니고 여기 옆집 또리 엄마랑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또리 엄마는 여기도 보냈는데 나는 이거 안 보내면 얘가 뒤처지지 않을까? 애들 지금은 피곤해도 나중엔 엄마에게 고마워할 거야. 그래서 영어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요즘은 영어만 갖고는 안 된대. 그래서 중국어 학원도 또 보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이거 뭐 별의별 걸 뭐 다 가르쳐야 되는데 피아노도 좀 가르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과는 경쟁심리야.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는 뒤처지면 안 된다. 청년들도 이렇게 좋은 취업을 위해서 외국어 학원 많이 다니고 스킨케어까지 받으시고 이것저것 스펙을 쌓으면서도 불안합니다. 혹시 남보다 내가 못한 게 또 있나 싶어서. 제가 아는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정말 피곤하대. 요즘 청년들 그렇게 자기 소개해서 쓰는 거 보면 너무나 비슷비슷하는 거야. 다 같은 취업 학원에서 코치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비슷비슷해졌어요. 직장 들어와가지고도 피곤합니다. 제때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뒤처지지 않나? 또 간부급이 되면 내가 또 언제 해고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늘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제가 삼성그룹의 부장급으로 된 분들은 한 5년 동안 전부 다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부장 승진해서 이제 조금 임원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삼성의 부장이 됐다는 건 이제 거의 90% 몇 년 있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40대 중반인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열심히 살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일이 우리를 지배한 듯한 느낌입니다.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나 일의 노예나 되는 것이나 비슷비슷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면요, 감정이 메말라지고 예민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분노와 짜증이 그냥 수시로 폭발합니다. 근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서 외로워지고 불안감으로 가득 차죠. 지금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엄청난 현실의 압박감에 눌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직장일, 집안 살림, 자녀 교육 이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와이로 휴가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처럼 일하면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쉬라는 것은 굉장히 황당해요. 이게 쉬는 게 뭐지? 하루 쉬면 누가 우리 밥 먹여주지? 하나님께서 내가 밥 먹여주겠다. 안식일 날 먹을 만나는 내가 미리 주겠다. 그거는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그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만들고 안식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죠. 내 영혼의 쉼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가득 충만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선진 축구를 보면은 공간을 잘 만들잖아요. 넓게. 하나님의 사람도 의도적으로 나의 바쁜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 공간을 만들어서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은한 축복이 나의 피곤하고 상처있고 예민한 바빠 죽겠는 지쳐있는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정화시킵니다. 나의 영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 거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다시 채우면서 흐트러진 악기 튜닝하는 것처럼 다시 조율해 놓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 기도 시간에 일을 한 시간을 빼앗긴 게 아니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 전체, 우리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 같은 대규모의 제국을 이끄는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 아침 저녁까지 다니엘의 스케줄은 빡빡했을 텐데도 의도적으로 하루에 세 번을 이 안식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리더십이 다른 바벨론의 인재들보다 10배나 탁월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10분 기도하면 10시간 일하는 것 이상의 탁월함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안식의 시간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고 노동의 시간은 우리와 세상의 관계예요. 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상황을 압도할 수가 있는데 안식이 없이 그냥 일에만 끌려가면은 우리는 세상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멍에는 뭐 아시겠지만 말이나 소의 목에 얹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연결기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서 호송할 때 이 멍에를 씌워서 압송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멍에라고 할 때는 노예의 굴레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도록 우리를 일의 노예로 만들려고 노동의 멍에를 씌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이 마귀의 멍에를, 일을 저주로 만들려는 이 마귀의 멍에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이 멍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쌍으로 끄는 멍에예요. 소가 멍에를 메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주의 길로 온전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멍에가 쌍으로 끄는 멍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출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의 동행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안식을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일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가도 집에 가서 설거지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천사가 와서 우렁생식처럼 다 설거지 해놓는 것도 아니고 애들 다 키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집안 살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님과 함께 매는 멍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출근하고 주님과 함께 살림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그런 심정으로 가요.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출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이 상사에게 깨질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넌 지금 나를 깨는 게 아니라 주님을 깨는 거야. 주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제게 여러분이 바이어랑 아주 복잡한 계약서를 사인하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원을 인터뷰할 때도 험하고 터프한 그 사안을 풀어야 될 때도 늘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멍에를 같이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페이스를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 우리는 일을 일의 노예가 아닌 일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직장일 안 해도 되고 살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와 함께 직장일을 하면 네 멍에가 쉬워질 것이다. 네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아이들을 교육하면 아이들이 세상과 뒤처지지 않나 하는 그런 프레셔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면 함께하면 이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창기 미국의 청교도들이 노동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주님과 함께 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든 이 가구가 얼마나 튼튼한지 목재 가구인데 300년이 넘도록 썼대요. 주님께 하듯 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 가구를 만드니까 아주 최고의 퀄리티 가구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또 세계에서 쳐주는 가구들, 스웨덴 가구들이 다 그렇게 그 스웨덴 청교도 신앙으로 만든 그 가구들의 원조였어요. 직장인들은 여러분의 직장으로, 주부들은 여러분이 살림하는 가정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보스라고 생각하시고 사람 보스한테 신경질 내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퇴근할 때는 미련 없이 가뿐한 마음으로 오세요. 일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단순히 세상 직장에서 우리가 받는 프레셔, 압박감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 율법주의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이것을 까다로운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을 달았어요. 너 할례 받아야 돼. 금식해야 돼. 음식은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돼.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 천국에서 너는 내쳐질 수도 있어.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신앙이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인데 율법은 자꾸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요. 세상에서 일하면서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이랑 둘 다 피곤하긴 마찬가지. 율법주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그냥 전지전능한 힘으로 딱 째려보면서 채찍 하나 딱 들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전기고문을 지르륵 하는 그런 무서운 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찍히기 싫어서 십일조 내고 하나님한테 맡기 싫어서 교회 나와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바리새인은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항상 정죄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분들, 이렇게 모태신앙 출신들 이런 분들이 자꾸 율법주의적 사상이 있어요. 옳고 그런 걸 항상 따지고 또 성경 말씀 한두 구절 가지고 형제를 가르치고 야단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막 가정예배, 주일성수, 11조 생활, 교회봉사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옛날 학생 주임이 애들 잡듯이 이걸 다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프레셔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적 교회들에 가보면요. 사람이 만든 전통과 법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이 막힙니다. 목사님들도 매야 되는 넥타이 색깔이 따로 있고요. 교회도 종 땡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지켜야 되는 법규와 규범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드럼을 갖다가 교회 스테이지에 올리냐 그러고 이런 인간이 만든 법칙을 가지고 서로를 살벌하게 평가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이라는 짐을 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에서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은 기쁘고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벌할 것이냐 안 벌할 것이냐를 보는 무서운 보스가 아니십니다. 새벽기도 한두 번 안 나왔다고 우리한테 벼락을 때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애가 시험 떨어지면 아,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 안 가서 이런 것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하십시오. 제가 항상 우리 성가대한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빈 합창단의 수준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충만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찬양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를 하면서 부족함이 있죠.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하면서 다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있는 그대로 품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형제의 실수와 약점에도 관대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지만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율법주의자 되기 쉽죠. 신학교 가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읽었는데 신학교 딱 가니까 이걸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분석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 성경책을 은혜 받으러 들고 다닐 때랑 교과서로 들고 다닐 때는 이게 다릅니다. 근데 목회라는 게 또 그래요. 이게 주부들 집안 살림이랑 비슷해서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티가 안 나요. 근데 조금만 안 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설교, 신방, 예배, 양육스쿨, 운영, 결혼주례, 장례,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집안 살림 같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섭섭할 때가 어떤 성도가 목사님들은 주중에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막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일 때는 1인 2역 3역을 하면서 교회 기초를 세우느라고 바쁜데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이 돼도 더 바빠집니다. 부목사일 때도 바쁜데 담임 목사 되면 책임감이 더 막중해지죠.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면서 부담감에 지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예배에서 은혜 받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바쁘게 된 목회자들은 끝나고 쓰러져서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휴, 또 예배 하나 해치웠다 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지난 주말이 그랬습니다. 12월 31일 새벽이 특세 첫날이었고 낮에 결혼주례가 있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1, 2하고 나서 5시간 자고 와서 1, 2, 3, 4부 주일 예배를 가는데 4부 예배 설교하는데 제가 애지간해서는 안 그러는데 설교 중간쯤에 성대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성대가 가라앉으면 자기가 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목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깡다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는. 그래서 끝날 때쯤에는 하늘이 빙빙 돌았어.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 특세 40일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 열심인 분들인데 가만 보면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것이 사역을 하다가 영적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의 설교 마지막은 제가 일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실천이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의도적으로 목회자니까 할 수 있겠지만 주일에 하루 이틀은 완전히 사람 만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원을 가든지 우리 집 앞 공원 도서관에 가 있든지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교회 앉아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상황에 반응하고 있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바쁘고 힘들어질수록 그 가평에 있는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어.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 이틀, 3일을 가서 기도원에 엎드려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요. 대형교회를 대기업같이 굴리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과 조급함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이 머물러 있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그래서 내 야심이 죽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막 바쁘다가도 저도 다니엘처럼 전략적인 기도 묵상 브레이크를 자주 하는 거예요. 핸드폰 다 끄고 딱 침묵 모드로 기도실에 들어간다든지 운전할 때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운전하는 시간에 찬양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묵상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김하중 장로님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은 청와대 근무할 때도 그랬대요. 비서관 할 때도, 대통령이 부를 때도 자기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막 해서 대통령한테 지혜로운 조언을 못할 것 같으면 급한 일이 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전략적인 브레이크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안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게 주신 핵심 사명에 따라서 삶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농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신없이 살림하는 그런 주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담임 목회로서 여기다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것을 간결하게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흥사가 아니므로 외부 집회 90% 거절합니다. 나는 교단 정치하지 않겠다. 어떤 단체에도 내가 이렇게 명예직 같은 거 맡지 않겠다. 그래서 은혜롭게 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이, 그래서 나는 교회가 커서 있고 유명해져도 돌아다니지 않고 양들과 함께 현장에 붙어 있을 것이다. 부목사님들로부터 사역 담당자들로부터 계속 목양 현황을 보고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핵심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교회는 이거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한테 꼭 그 얘기합니다. 저는 그 교회 가세요. 돌고래한테 와서 너는 왜 하늘을 안 나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군대에서 전쟁할 때도 육해 공군이 다 다르고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다르고 담임 목사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를 선택했을 때는 그냥 저와 새로운 교회 비전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가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기로 했어. 그럼 비교하지 않으면 인생에 쉼이 와요. 네 번째로, 사역할 때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갖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가 이걸 잘합니다. 스스로를 칭찬을 잘해줘.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마지막으로, 좋은 동역자들을 옆에 두고 대화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일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주변 동료들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90% 일을 잘합니다만 가끔가다 깜짝 놀랄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요즘은 기가 차서 그냥 웃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와 남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세요. 저는 세상 일이든 교회 사역이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을 얻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지치고 교회 사역에 지쳐서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